제7편 여인의 마지막 절규 계시록 14장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역시 여자와 관련된 제목, 주제로 여인의 마지막 절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주제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생활. 어떤 분, 우리가 지난번 야영회 때인가요? 강사로 오신 분이 차 탈 때 문을 열고 예수님, 먼저 타십시오. 하고 문 닫고 자기 차 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항상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사람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같이 거니시면서 지나간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앞날에 될 일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 앞날에 될 일이 바로 뭔가요? 예언입니다. 앞날에 될 일도 말씀해 주시고 지나간 것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꿈만 같은 사실인데 그 지나간 말씀이나 될 일이나 모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이 세상이 천국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도 안심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될 일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온 세상, 온 인류가 망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믿으시고 말씀 따라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들 또 셋 복습하겠습니다. 여자, 교회, 그리고 뱀, 사단, 그리고 아들, 예수. 성경 전체는 이 세 주인공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스토리는 마지막 장면은 아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아주 명백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갈 것인데 그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후로부터 선악의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집요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고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뭐 여러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일했지만 언제나 이길 뻔하다가 지고 이길 뻔하다가 지고 마침내 패배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오셨습니다. 또 사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사단은 또다시 예수와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뒤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사단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역사로 무고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퍼져나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언제나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계속 공격만 받고 피난만 돌아다니던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도 집요하게 못 살게 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던 이 교회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것이 여자의 절규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마지막 이 여자의 호소, 이 교회의 호소,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긴 하지만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동안 해온 것처럼 하다가 식어지고 약해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별이 아니고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그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것은 그 앞뒤 문맥과 전후 성경절들을 다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세상 역사와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이 여자의 마지막 기별,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의 이 기별은 굉장한 능력과 힘과 영광으로 이 땅을 뒤덮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기별, 이 마지막 기별은 굉장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기별의 큰 외침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예언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의 본질은 선과 위선이 싸우는 것입니다. 100% 선과 100%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위장된 선이 싸우는 것이 선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선악의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한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진짜와 가짜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가짜에 대하여 제가 종종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답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가 무엇입니까? 가짜. 가짜가 뭐예요? 진짜가 아닌 것. 참 답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진짜는 아니 가짜는 진짜와 너무 비슷하고 똑같아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진짜 가짜예요. 누가 봐도 저것은 가짜다 하고 분간할 만한 것은 가짜 가짜고 진짜 가짜는 보통 사람이 봐가지고 분간할 수 없는 게 진짜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선과 가짜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을 가지고 비추지 않으면 위선과 가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근거로 제시할 만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을 확대해서 해석하면 선악의 싸움은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르게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일단 악의 정체를 찾아냈습니다. 교황, 대단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세계적인 평화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누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감히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미국, 새끼양처럼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개신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변질이 돼서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군지, 선의 주체가 누군지,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지를 분별하는 표시가 그들의 전략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타난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제 이미 공부했습니다. 용의 세력은 짐승 둘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짐승은 복잡하게 생긴 이 복합 짐승, 그것은 교황권이었고 용에게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짐승 새끼양은 미국이었고 용처럼 말한다 해서 두 짐승이 모두가 다 용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전략은 영원불멸설에 기초한 강신술의 속임수로 온 세계를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교황의 권위를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일요일 강제 법령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고 그 묶음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이 용과 싸울 여자에 대하여 그 신분을 14만 4천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고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일요일에 상대되는 안식일 회복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가르쳐주는 이 선악 간의 마지막 싸움의 격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을 펼쳐서 1절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고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양은 양 같은 짐승이고 여기 14장은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도 안 갔으니까 요한 때에도 사실상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에 가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14장을 기록하면서 이 서두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는 장면을 미리 보고 계시록 14장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 14만 4천은 선악의 마지막 싸움터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싸울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실제적이고 격렬한 선악의 싸움을 싸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전 어느 때보다 큰 믿음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참으라, 그냥 힘내라 하는 것보다 힘을 내고 참을 만한 믿음을 가질 만한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있게 될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잘 싸우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이와 같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게 될 것이니 이 땅에서 치러질 싸움을 용기 있게 잘 싸우고 대처하라고 미리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 어린아이에게 한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써서 잘 안 먹어요. 그럼 옆에 이제 달콤한 케이크 같은 것을 하나 놓고 너 요거 빨리 마셔라. 먹고 나면 요거 줄게. 그럼 약은 쓰지만 그 약 먹은 후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고 싶은 마음에 그 쓴 약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14만 4천이 먼저 구원받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거문고 타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이런 장면은 지나갈 시련을 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미리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는 과연 무엇인가? 14만 4천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미 계시록 다니엘 7장 할 때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했습니다. 바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전쟁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세상이요, 화약고와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폭탄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터뜨리면은 이 지구는 100번 이상 파괴됩니다. 그것을 수류탄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배급을 주면 수류탄을 15만 개씩 받는다고 그래요. 완전히 화약 덩어리입니다. 천사가 이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혼란과 분란과 전쟁을 억제하는 힘을 놓아버리면 사탄의 역사로 이 지구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게 평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면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 이 땅에 이 재난과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확정해 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참 백성을 확정짓는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입맞는 자의 수가 나옵니다.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 지파로부터 각각 1만 2천씩 해서 나온 사람 수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14만 4천. 12 곱하기 1만 2천 하면은 14만 4천입니다. 자, 과연 그럼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우선 산출 근거는 좀 전에 들으신 대로 12 지파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은 저 12 지파가 실제일까 상징일까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 계시록 7장에 나온 열두 지파가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저게 실제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뭐 여러분이나 저뿐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게 실제라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성경적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의미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자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열두지파는 시대적으로 봐서 실제 수라고 할 수 없고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열두 지파가 상징이라면 이 상징에다가 실제 수를 곱해봐야 상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순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가장 분명한 경향은 저것은 상징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징수로 분해를 해볼까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상징수가 있습니다. 완전수. 3이라고 하는 수, 영원수. 12, 조직수. 이 12는 성경에 상당히 조직적으로 기록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12 지파가 있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하늘 세이루살렘에 열두 진주 문이 있죠. 이게 열둘은 조직수로 쓰여지는 숫자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천천만만. 하늘에서는 첫날이 하루 같고 충만하다고 할 때에 많은 수를 충분히 많은 수를 가리킬 때에 천을 씁니다. 이 14만 4천을 이 상징수로 분해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조직수 곱하기 조직수 곱하기 충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풀이하면 14만 4천이란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대항하여 싸우며 온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조직된 군사들, 정결한 여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14만 4천이 무엇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수가 14만 4천이고 더 앞서서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인을 맞을 때까지 이 세상에 분쟁과 전쟁과 재난을 억제하고 있는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든 손을 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 의인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러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긴 의인이 없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이 땅이 아직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이것은 소유물을 표시하기도 하고 약속이나 보증할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하고 명예와 신뢰를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분을 표시합니다. 도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은 무엇인가?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표시와 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니?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이것은 원래 출발은 어제 공부하신 대로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림이 그려 있죠? 그림들이 있죠? 근데 그 그림에 보면 끄트머리쯤에 뭐가 있습니까? 구석에. 그림을 그린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사인.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없는 그림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을 하셨어요. 그 사인이 안식일입니다. 여기 지금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사인으로 나옵니다. 사인.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인을 위조하면 안 되죠. 사인을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의 사인으로서의 확실한 근거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계약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권위의 표로서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도장은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통치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 직위가 들어가야 되고 통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통치 범위 영역은 대한민국입니다. 직위는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이름은 누굽니까? 노무현.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나라의 왕의 도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노무현. 직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노무현.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도장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네 번째 들어있는 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저 부분이 과연 하나님의 도장으로서의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의 전문입니다. 전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계명 10개 중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이 가장 길고 복잡합니다.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으로서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 세 가지 요소가 영토, 통치 범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이름이 있어야죠. 하나님 여호와. 네 번째 계명 속에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어디에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명시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유일한 계명, 네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인으로서 도장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문서의 형식상으로도 분명히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점토판은 꽤 오래 전에 아마도 뭐 상당히 오래 전에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판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찍어가지고 그 문자를 기록하고 보내는 통치자의 도장을 찍었는데 어디에 찍었습니까? 가운데다 찍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된 십계명 전문인데요. 십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저 중앙에 들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도 문서적으로 네 번째 계명은 그 당시 상황에서 도장의 위치에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면 안식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14만 4천의 특징을 보면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보러 온다고 해서 다 입 맞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저 여자는 웬 여잔가요? 예? 아니, 계속 여자가 교회라고 했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으니 저 여자는 어떤 여잔가? 저 여자는 저 하얀 옷 입은 순결한 여자가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음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교화되고 타락해가지고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충성하는 교회를 정결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런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결한 교회, 저것은 배도한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내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시를 잘 아시죠? 목자의 시를 잘 보시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 목자의 시에 나오는 배경 이야기를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고 살펴보면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양들은 머리가 아주 나빠가지고 자기가 갈 길을 자기가 찾아서 못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는 귀신같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은 집에서 조금만 내다 놔도 제 집을 못 찾아와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 길이 바로 진리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 목자는 길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양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양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하고 좋은 길로 데려가지 않고 이 목자가 엉뚱하게 좁은 길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종종. 그 양이 보면 이상해요. 아, 왜 이리로 가면 편안하고 좋은데 왜 저 어려운 길로 갈까? 그러나 양들은 따라갑니다. 이 목자가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자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보기에 넓고 좋은 길이 저만큼 가다 보면 그 길 모퉁이 돌아가는 그 길목에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고 맹수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그런 길의 경향과 흐름을 다 알고 있어요, 목자는. 양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당장 보기에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비록 험하고 가기가 거칠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목자는 양이 안전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이 참 안 되고 있어요. 본인은 당장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그 길로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 안 믿고 엉뚱한 길로 갈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당장은 개인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까지 가기에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길은 그것이 당장 보기에 힘들고 거칠고 어려워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뭐 여기 또 배경이 길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특히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구속을 받은 익은 열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심할 수 있고 그런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동호회 식당에 오는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뜨면서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요. 우리가 선전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여기는 조미료 하나도 안 섞고 아주 무공해 음식만 갖다가 하고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신뢰감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몇 가지 이제 갖다가 이제 보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 얹어놓은 것은 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실제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갖춰야 할 하나의 그 미덕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진실함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여기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갔다고 해서 입맞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뜻은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 전체를 존중하여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14만 4천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14만 4천이 이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전하는 초청과 경고의 기별이 무엇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왜세 천사의 기별인지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여자가, 여인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마지막 절규예요. 우리는 마치 한 여인이 절규하듯이 이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예고하시고 시행하십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왜 멸망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시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인간이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켜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핵심의 법칙이 시대마다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뒤에 본질은 똑같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또 선악과 따먹지 말라가 아니고 이때는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간단한 말씀을 안 들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나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로 들어갔으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이미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던 롯의 가정에 구원의 기별이 왔습니다. 롯의 처가 왜 죽었습니까? 분명히 천사가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 죽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갑자기 본국에 이상한 일이 어려운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물러가 버렸어요. 그때가 바로 무슨 시간입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 그 기별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포위했다가 풀려진 잠깐 사이에 도망갔습니다. 마리아와 요한도 그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허, 이거 뭐 포위했다가 푸는 거 보니까 이제 포기한 모양이구나 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 천사 기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가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계시록 14장 7절이 바로 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봤어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단한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긴 문장을 세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아까 첫째 천사에 나왔던 기별이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넷째 계명 후반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14장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고 짐승의 권위를 표시하는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기념일에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이것을 거절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이것을 따를 때 그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경배의 싸움이 이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요청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서로 달라요.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일요일에 예배를 강요하고 있고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악 간의 싸움의 마지막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권위로 요청하는 것이고 13장은 인간의 권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은 인간의 명령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따르라는 것이고 13장은 사람이 제정한 규례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은 사람의 전통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 간의 싸움의 핵심이에요. 둘째,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까 이 여인의 마지막 절규를 무슨 기별이라고 했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지나갔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둘째 천사가 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사실상 세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는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바벨론이라는 것이고 바벨론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하여 잠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 혼동이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싸울 때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교회로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서서히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의 자유를 준 이후로 교회 안에 많은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 교회사 책에 보면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교도들이 313년 이후로 이교도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수가 원래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의 자유를 준 것에 대하여 기독교회가 고마워하고 있지만 전혀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이미 이 기독교를 이교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보니까 이교화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 다분히 이교화되었던 한 가지 부분이 이교도들의 예배일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회를 자유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장려했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군복무를 면제시키고 뭐 기독교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나중에는 그 개종해서 들어온 이교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다수를 이루고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이지 이전에 이교도들일 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교회 안에 몸만 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결정을 할 때마다 이교도들이 하자는 대로 교회가 옮겨가는, 옮겨가는 것입니다. 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이교도들의 많은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풍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이요, 크리스마스요,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건 이교도들이 하던 풍습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일도 마찬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것도 이교도들은 다 그 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런 이교도의 수많은 풍습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독교화된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 보면은 70% 이상이 이교도들로부터 빌려온 제도요 관습들입니다. 그 모양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이교도 신전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바벨론, 이 영적 바벨론의 형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유아세례, 영혼불멸설, 화체설. 화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찬할 때에 신부가 축사하고 떡을 교인들의 입에 넣어주는 순간에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당치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 살로 바뀝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예배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도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왔습니다. 이교도들의 종교 속에는 언제나 그 섬기는 주신 곁에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과 여신 사이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신들의 세계 속에. 신화 보면 전부 다 복잡해요. 아주 난잡하고. 그래서 그 잡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역시 신의 모본을 따라서 아주 난잡합니다. 그래서 이교도 신전에 가보면 그 옆에 그 장녀들 방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서. 그래서 이교도들의 그러한 그 여신의 모델을 빌려다가 교회 안에 하나의 여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신격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상.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여러 이교도들의 풍습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바벨론화된 것입니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연옥 간 가족들을 위해서 뭘 이렇게 좀 헌금을 하면 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서 천당으로 또 간다. 이런 뭐 해괴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부활주로도 들어왔고 최근에 와서는 진화론까지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없는 이교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1차적인 영적 바벨론은 로마 교회,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전통이 세워졌고 인간이 만든 법이 규례가 성경보다 상위법이 되었고 지금도 이것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이교에 빠진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록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건 배도한 교회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여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배도한 교회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 건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물건 기구 하나하나가 굉장한 것들입니다. 금으로 쌓여 있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땅에 다른 많은 음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해서. 실제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성경의 예언이 정확한지 몰라요. 땅의 임금들도 정치적 지도자들도 그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정치가 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이교와 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녀는 바벨론,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거짓 교리, 이교도들의 교리나 헛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에 속아서 같이 음녀가 된 상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정치가들을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온 세상의 정치가들까지 조종하는 힘을 가진 교회예요. 분명히 이것은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까지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교황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로 상징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일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을 한다고 나와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릇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 마리아 숭배도 거부하고 교황 무류설도 거절하고 진화론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연옥설도 버리고 화채설도 버리고 안 믿고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다가 개혁자들이 시작은 잘했는데 개혁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뽑지 못한 채 그냥 두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오늘날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가 거의 닮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개신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술 안 마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들은, 천주교도들은 술을 마음대로 마셔요. 여러분, 술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정신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조종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술을 마셔서 자기의 몸과 정신을 사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신부고 교인들이고 거의 술 파티예요. 여기 천주교 다니는 분들 식당에 자주들 오시는데 뭐 친해져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뭐 깊이는 얘기까지 다 나누면 술 마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제가 한번 아주 정색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술을 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저 만날 때마다 술을 많이 끊었다는,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끊질 못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전화해보면은 요즘에는 술 마시자는 제안이 오면은 이름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거의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신부가 이제 그 강론 마치고 내려오길래 신부님, 우리 몸에 하나님 성전 맞습니까? 맞죠? 근데 왜 성전에다 술을 마십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개신교회 장로들 지도자들도 술을 마셔요. 뭐 술 하나 가지고 진리와 오류를 결판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바르게 서 있으면 최소한도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아주 술 마시는 게 예사일로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 중국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 때, 뭐 이제 개방돼가지고 한참 선교 활동할 때, 그 중국에 그 먼저 들어간 개신교 지도자들이 중국의 종교 담당 책임자들에게 안식일교를 빨리 끊어내라고, 이단이라고, 빨리 문 닫게 하라고 자꾸 이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책임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안식일 교도들은 굉장히 신실하거든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하도 그냥 자꾸 안식일 교를 그러길래, 그 목사님들한테 그랬대요. 이 종교 책임자가, 내가 보니까, 난 잘은 모르지만, 안식일 교인들이 더 진짜 같습디다. 당신들은, 목사가 돼가지고도, 내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잔 합시다. 그러면 한 잔씩 다 하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평신도만 돼도 술 안 해요. 안식일 교회가 진짜 아닙니까? 그것만 봐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거 자체가 뭐 인간을 완벽하게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 지도자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개신교회가 끝까지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톨릭화되어서 2차적으로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는 일을 중단하고 도중에 주저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교에서 온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이교도들의 그 습관으로서 부활절을 지키고 영원불멸설을 믿고 있고 변질된 세례를 주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연말에 한 번씩 불우한 이웃도 돕고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는 것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근원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이 다 태양 숭배하는 습성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래서 또 하나의 2차적 영적 바벨론이 생겼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 인용문이 있어요. 백만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성경은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조를 가톨릭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취하여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비카톨릭 신자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물론 그것은 모순이다. 그 변화는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약 15세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비록 그것이 명백히 성경이 아닌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기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왔다.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기초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사실을 카톨릭은 인정합니다. 그 관습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나갔으면서도 여전히 성서적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관습은 그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도망하면서도 여전히 주머니에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을 넣고 다니는 소년과 같이 비카톨릭 교파들이 어머니 교회로부터 이탈하면서도 여전히 어머니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고 심오한 표현입니다. 아이가 집을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집을 나갔어도 어딘가에 그 어머니 머리카락이 한쪽에 묻어 있고 또 뭐 어머니 사진이 또 어딘가 또 들어 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나듯이 비카톨릭 교파들이 카톨릭에서 이탈하면서도 여전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비성서적 교리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일요일 예배와 영원불멸 때문에 서서히 다시 큰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예요. 이 흐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14장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서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와 교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허술한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것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분명히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중에 이 두 번째 기별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마지막 호소는 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세 천사 중에 둘째 천사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당하는 마지막 결과가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시록 13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13장에서 이미 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도 거절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마지막 최후의 경고와 재앙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하기를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바벨론에 계속 남아있기를 고집할 때 나타나는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불은 물론 불타는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멸망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생한다고 가르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면 지금도 옛날 소돔 고모라 자리에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 소돔 고모라의 옛날 내렸던 불이 아직도 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도 없고 그럼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영원한 불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 다시는 회생될 수 없는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악인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타는 시간의 영원이 아니고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해 보십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의 임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교회의 이름만 들어도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교회 이름을 물을 때 약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전체 이름을 다 대시길 바랍니다. 좀 길어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마 얘기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기 뭐 견지동에 저기 뭐 조계사 앞에 뭐 5층짜리 하나 있는데 기독교 중에 하나죠.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려면 이 교회는 그만둬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언상 필연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내일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누가 부를 때 아무리 바빠도 12자를 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만 열심히 돼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뭐 재림이 뭐고 안식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되고 관심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거기서 나오라고 외칩니다. 안 나오면 이제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이 또 들어갑니다. 안 나오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아온 여인, 여자, 이 하나님의 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할 마지막 절규요 기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교회,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는 데마다 이 기별을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별을 외치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영원한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전하고 있는 이 재림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온 세상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이 기별을 외쳐왔고 앞으로도 외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설명하기를 전 세계 교회들과 성서공회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급하는 일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당신의 교단과 다른 교단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하고 이후에 64개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이 나오고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세 페이지에 걸쳐서 184개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나라에 들어갔으면 여기다 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에 들어갔으면 여기다 점을 찍는 것입니다. 멀어서 잘 글씨가 너무 잘해서 안 보이시지만 제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할 테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파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이기 때문에 알파벳 순으로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가 어느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다른 교회와 교단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는 교단은 점 찍힌 거 보이십니까 혹시? 예.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거의 모든 나라에 점이 다 찍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다 혼합니다만은 이거는 아주 까맣게 점이 찍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 거의 모든 나라에 점이 다 찍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단도 그러한 교단은 없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역시 두 번째 애드벤티스트 세븐스데이는 모든 나라에 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단도 그러한 교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우연히 발생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마지막 이 여인의 절규를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교회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처럼 지금 140몇 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도 더 긴 역사를 가진 교회보다 더 많은 나라의 복음을 심고 이렇게 마지막 기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역사의 마지막은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뀔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할 때 같이 그에게 굴복하여 경배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본주의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고 진리를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좁고 험할지라도 진리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길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곁눈을 바라보고 한눈을 팔고 두리번거리고 주변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까지 올바르게 힘있게 전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